살면서 한 번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곧 어려운 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은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이 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행보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같은 일이 벌어질 때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또 둘러싸여 있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재해 같은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태풍이 지나갔지요. 그 태풍이 지나갈 때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재로 인해서 또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방송에서 그 얘기를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대비하고 정직하게 방어벽을 쌓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작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 피해갈 수 있었던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몇 명이 죄를 짓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터전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욥을 하나님은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기대에 그 채워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입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미사락 아벳느고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군인도 훈련받을 때 편안하게 훈련받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환경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극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계획된 것입니다. 기획된 것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이 되지 못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는 나라는 둘째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힘든 훈련은 죽으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지 말라고 하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도 똑같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하고 안정된 삶에 있다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다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 살아도 그것이 고맙고 좋은 줄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여러분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해지라고 주는 것입니다. 살라고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고개부터 숙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고생과 어려움은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사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아니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성치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태산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독생자들의 십자가에 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은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21편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고 어렵고 힘든 일 했을 때마다 여러분 쳐다봐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한순간도 내게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저는 어렵고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실천신학 교수님이 그 고린도후서 4장이랑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를 다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기말고사 때 그거를 다 쓰게 했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때 외울 때는 굉장히 욕 많이 했습니다. 이 미쳤나, 이걸 왜 다 외우라 그러고 난리야. 딴 것도 할 거 많아 죽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매일 자기 전에 제가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말고사 때 그걸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학교 그 기말고사 끝나고 그걸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외울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이 힘들거나 그러면 그것을 제가 스스로 찾아서 읽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믿음으로 외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그 외침은 캄캄할 때, 사방에서 우격싸움을 당할 때, 태산과 같이 이 가로막혀 있고 정말 한 발음도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의미를 주는 그런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탄탄대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누구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런 원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편하겠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자신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 한 발짝 물러나거나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 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은요.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태산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사람으로 사방으로 정말 우격싸움을 당해서 갈 길을 모를 때,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 빛이 없는 캄캄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절망되고 낙심되는 모든 일들,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정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산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환난에서 명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산이 참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산은요 한 줌 먼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높아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내려놓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을 향해서, 그 태산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매달리시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철야를 하건 금식을 하건 어떤 방법을 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이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찬양을 거의 노래라는 걸 안 했어요. 저는 음악을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있던 중고등부에는 찬양팀이 없었어요. 그냥 피아노 반주 하나로 찬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악기 있는 사람한테 악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할 만한 애들을 다 모은 거예요. 걔네들이 악기를 다룰 줄 아냐?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악기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야, 우리 무조건 연습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맞추려면 힘든데 악기를 못 다루는 애들이 악기를 다루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하는데요. 코드 4개짜리 노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2시간을 연습했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련회 때 찬양팀을 하겠다고 악기를 빌려다가 저도 모르면 악기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차가 없습니다. 애들을 태워갖고 가야 되는데 저 차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그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그 뉴욕에 가면 아주 맨날 막히는 도로 하나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제가 집을 가려면 오버패스를 항상 지나야 되는데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저 차 필요합니다. 차 주세요. 근데 주시려면 이왕 주실 거면 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차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차에 사람을 태워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전도해서. 그때 당시 미니밴이 없었을 때입니다. 80년대. 그때 제일 큰 차가 9인승 스테이션 웨건이었어요. 근데 그 스테이션 웨건을 제가 받게 됩니다. 9인승. 저희 큰 삼촌이 그때 미니밴이 처음 나왔을 때 미니밴을 사시면서 그 차를 상훈아 너 탈래? 그리고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차를 가지고 안수기도까지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 됐다. 이제는 여기다가 악기를 실어서 저기 수련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련회 가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그 전날 밤에 그 새 차가 도둑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 삼촌이 저에게 오셔서 야, 그 차가 없으면 나는 장사를 못한다. 며칠만 내가 다시 쓰고 돌려주면 안 되겠니? 어떡합니까? 공짜로 받은 차를 필요하시다는데 내어드렸어요. 내어드리니까 저는 여태까지 여름 내내 준비했던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요. 악기를 빌리고 애들을 불러다가 막 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부터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조금 졸다 깨보니까 6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앉아서 6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바꿔진 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 밤새도록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키친에 갑니다. 식탁에 갔더니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써놓고 가신 편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기도만 하니? 아무래도 네가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차 쓰라고 차키 주시더라.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네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차키를 내놓고 가셨어요. 저희 차도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간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악기를 가지고서 찬양을 합니다. 잘했겠습니까? 엄청 못했지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찬양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을 때 하나님을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정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풍파가 있을 때,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을 새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이 너무나도 험했기에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십자가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난의 길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이십니까? 고통의 날이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면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지시고 면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시도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는 한, 부르짖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끄십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영화롭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화로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라도 고난을 당한다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고난 앞에서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